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렉시티 템플스퀘어의 태보나클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제 177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물문 태보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또한 스프링빌 유타에서 그 청년 합창단이 음악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S. 몬슨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S. 몬슨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오늘 오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77차 반연차 대회 두 번째 모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저 몬슨 형제에게 이 모임의 사회를 맡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위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모임은 메이플턴 스테이크의 청년 합창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우의 레스자매님이 주의해 주시고 다른 자매님이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와서 깃발을 같이 보는 다음에 계획 기도는 잔슨 장로님께서 해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과 당신에 대한 경건심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함을 당신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당신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그런 사랑을 많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과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복음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렸고 오늘날 선지자이신 고든 빈클 회장님이 계심에 감사드렸고 또한 이 시기에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열쇠를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사랑을 그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사랑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한 자들이 복음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전 세계의 자유를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리옵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또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just sang, "Oh, how lovely was the morning."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를 불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M. 러셀 벨레드 장로님과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브루스 D. 포터 장로님과 에릭 W. 코시비케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계곡 도착 150주년 기념일을 1997년에 가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회의 빠른 성장,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 같은 행사, 그리고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보여준 탁월함 덕분에 커져갔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회원인 여러분 각자도 분명 이러한 질문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에 관해 조금 알고 있거나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교회와 놀라운 회복된 복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들이 다른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특정한 부분에 관한 질문조차도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관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의 핵심 단어는 조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 후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해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환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리와 믿음에 관해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계 전역에서 자비로 봉사하는 5만 3천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과 단순한 호기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디어나 다른 외부의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불완전한 대답, 부분적인 진실 또는 거짓 진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회원들인 우리가 직접 알려주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많은 오해와 거짓 정보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공보위원회는 오늘날 이 교회의 기본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시할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찾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 대화의 주제를 모아 자신만의 간단한 목록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는데 신앙개조 사본과 함께 오늘날 이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한 장 분량으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제목마다 제가 찾아낸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간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설명을 듣거나 읽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주요 주제들은 사실, 신앙, 가족,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별명입니다. 회원들은 종종 몰몬, 후기 성도, 또는 LDS로 불립니다. 성도란 용어는 회원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첫 번째 선지자이자 회장인 조셉 스미스에 의해 뉴욕주 북부 지방에서 1830년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부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으며 현재의 선지자는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현재 176개국 국가와 영토에 13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약 600만 명이 미국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독교 종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종파의 하나로서 평일에 매일 새 예배당을 한 채씩 짓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수입의 10%를 11조로 내므로써 예배당 신축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이 지역 모임을 인도합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지명된 지도자의 위치에서 봉사합니다. 다섯 번째, 정관계에 있는 회원들이 몰몬을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양쪽 정당에는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역의 회원들이 정부, 상업, 의학, 법률, 교육, 미디어, 스포츠 및 오락 분야에서 신뢰받는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정통적인 가치에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에 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개조와 함께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영원성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성찬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주일 예배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주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그의 모든 것은 이에 부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최초의 교회가 배도했으며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남성들이 받은 권세인 신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구원의 모든 필수 의식들을 받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즉 구약과 신약 전서를 모두 믿으며 또한 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지지하고 그것의 진실됨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성역과 신성성,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 증거하는 몰몬경과 다른 경전들을 믿습니다. 참으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음 주제는 우리의 신학과 생활 형태가 얼마나 가족 중심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간략한 설명들은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점은 모르지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몰몬들은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에 관해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결혼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초기 개척자 시대에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일부 다처제는 약 117년 전인 1890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들은 우리의 예배당에서 가지는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며 함께 예배합니다. 후기 성도 가족들은 보통 월요일 밤에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가정의 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고 함께 재미있게 보낼 규칙적이고 안정된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권고드립니다. 교회는 여성,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을 돕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종교교육,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 스포츠, 연극, 음악 및 스카우트 활동 등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더 큰 유대감, 동질감, 소속감을 제공하는 대가족, 계보사업 및 개인적인 가족 역사에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들은 살아있거나 돌아가신 모든 가족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 의식들 중 일부는 성전에서 행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신앙과 가족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구주셨습니다. 교회 혹은 삶의 방식은 그것이 가져오는 열매 또는 결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 미국 통계를 기초로 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예들은 종교를 실천하는 몰몬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서 몰몬은 정기적으로 교회와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열매들 중 하나는 장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실천하는 몰몬들은 더 건강하며 국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삽니다. 1833년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장수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인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결혼했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미국 및 세계 평균 이혼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국가 평균 수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7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세계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봉사, 지명된 교회 봉사, 전임 선교 사업에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자비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자립과 강한 노동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난복구와 구제를 돕고자 회원들이 쓴 셀 수 없는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도주의적 대업에 상당한 양의 돈, 물품 및 봉사를 계속해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바쁜 세상에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가지 이상의 중요한 사실들을 한 번에 읽거나 또는 그것들에 집중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알릴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들을 적어보고 정확한지 확인해 본 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십시오. 교회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질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러한 발전은 더 큰 오해와 편견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을 전혀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관해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 혹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오도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준 잘못된 정보로 우리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회원들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사실, 신앙, 가족 및 복음의 열매 등과 함께 신앙 개조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나눔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관심사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가를 통해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몇 가지 기본사항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라의 3장부터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더 많은 질문들에 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개종과 침례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줄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준비하여 교회에 관해 조금 알고 싶어하고 후에 복음의 회복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간증의 힘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고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다는 저희 확고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훌륭한 회원으로 만드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의 답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1세기에 고린도에서 날로 성장하고 있던 교회의 회원들은 복음에 관해 열성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논쟁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서로를 송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좌절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더욱 단합하라는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논쟁하고 있던 많은 질문들에 관해 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편지 말미에서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입니다. 즉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지닐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설사 산을 움직일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경멸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겉보기에 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을 하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매우 심도 있게 토론하여 온 주제였으며 그들은 6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계명들을 분류해낸 바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계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학자들에게도 힘겨운 일이었기에 그들은 분명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분명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날 이후로 이 영감에 찬 선언은 수세대를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는 우리 영혼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경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니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영의 고향 됩니다. 1840년 선지자 조셉은 12사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신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생각하며 온 인류를 축복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큰 계명의 나머지 반을 성취하게 됩니다. 두 계명은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제자가 걷는 길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그것은 위로하고 권고하고 치료하고 격려합니다.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장막 속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를 영생의 영광과 장엄함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항상 실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소리치며 이런 애송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유지하지? 라고 묻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나부 근처에 살고 있던 형을 찾아 그곳으로 왔던 14살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은 돈이나 친구도 없이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호텔처럼 보이는 큰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어오너라 얘야 우리가 너를 돌봐주마 라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소년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집으로 들어가 먹고 몸을 녹이고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날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13km를 걸어 형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은 어린 소년에게 잠시 더 머물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마차가 도착할 테니 그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훗날 소년은 그 집 주인이 다름 아닌 몰몬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일생 동안 사랑에 찬 이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최근 메시지에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한 연로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자신을 더 이상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톱을 적절한 각도로 눈 가까이 가져가면 아내가 자신의 손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이상 매니큐어를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예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시인과 작가들이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단순한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믿고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할 때에도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그러하시지 않을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의 복음이며 지상에 속한 우리들을 영원에 걸맞은 사람으로 갈고 닦아줍니다. 이렇게 갈고 닦는 방편은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그러뜨리지 못할 고통도 제거하지 못할 쓰라림도 변화시키지 못할 미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인생의 고통과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의 기쁨도 큽니다. 끝으로 그러한 사랑의 발전은 인생에서 참된 성공의 척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숙고하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이해하고 순종하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적게 찾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고양시킬 것들을 찾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 때 우리 마음과 정신이 정화됩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 조화롭게 만들고 더 영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의 신성한 의무를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성취하는 그 밖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생기발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라고 영감을 주고 가르칠 때 순종은 봉사와 자기 희생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복음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자신의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가는 사람은 매우 다른 태도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훌륭한 회원으로 만드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나팔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부름의 종류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이나 명성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돕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마시게 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했는지 혹은 연약한 이를 도왔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지극히 작은 이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그것은 그분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면 구주의 생애를 숙고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성찬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랑의 모범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주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소망의 밝은 빛과 자신감과 안도감을 갖고 세상적인 존재를 거쳐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변화의 힘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는 이 생에서의 행복과 다음 생에서의 영광에 대한 원대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초점입니다. 사랑은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우리 생활을 크게 향상시켜줄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영감을 주는 성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경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땡큐.
1899년 시인 루디아드 키플링은 교만에 대해 대형 제국에 이르는 경고의 글을 썼습니다. 소동과 외침은 사라지고 대장과 왕들은 떠나는데 그 옛날 당신의 희생은 그대로네. 우리 겸손하고 상한 심령.
Still stands thine ancient sacrifice. And humble and a contrite heart.
키플링이 고대의 희생으로서 통회하는 심령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아마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 왕의 말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다윗의 시는 구약시대에 살던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번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경륜의 시대에 요구된 희생 제물들은 메시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했으며 그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을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미 대륙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폐할지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희생으로 간주됩니까? 모든 것에도처럼 우리는 구주의 생애에서 완벽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내 보이셨듯이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으로 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속죄가 수반된 최후의 희생을 치를 때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쓴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린 구주의 완전한 순종은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은 경건의 영원한 속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모두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요구하는 희생은 모든 형태의 교만의 희생입니다. 숙련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반죽되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역시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리아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바랄 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은 회개함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는 소망이 아주 강렬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화평을 맛보고자 원할 때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반항이나 적대감 없이 기꺼이 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한 순종의 조건에서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회개한 사람들은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성신의 성결케 하는 권세를 경험할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과 놀랍게 결합될 때 우리에게 상한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상한 마음은 유혹에 대항하는 신성한 방패가 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고 나의 심령이 통회하오니 지옥의 문이 내 앞에서 내내 닫혀 있기를 원하나이다. 베냐민 왕은 만일 그의 백성들이 지극히 겸손하게 산다면 그들이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죄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칠 때 세상적인 매력은 그 빛을 잃게 되고 우리는 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구주께서 모든 인간을 위한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분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분의 큰 심장이 정말로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도 구주에 대한 감사로 벅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모두 그분께 희생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며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Not long ago, we invited two sister missionaries.
얼마 전에 저희는 점심 식사에 두 명의 자매 선교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희는 그분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잘 준비된 그분들은 경전읽기와 선구에 표시하기를 저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은 새 몰몬경과 색연필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우리의 일상적인 가족 몰몬경 읽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구를 볼 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고, 이러한 조그만 실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활동을 제시했을 때 저희는 그것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에 나와 있는 성구 학습 활동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교사업을 위한 이 위대하고 강력한 도구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 지도서는 실로 선교사업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교사들로 하여금 토론의 개념을 완전히 익히도록 한다는 힌클리 회장님의 위대한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성신 인도하시는 영향력에 따라 복음의 개념들을 자신의 표현으로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의 분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숙지하면서 선교사업을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교리와 원리들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만이 고대 및 현대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선교사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업을 행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듣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고 관찰합니다. 선교사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바꾸어 침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도록 권유합니다.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며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선교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숙지하면서 선교사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맥회 회장님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이 권유를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훌륭한 지도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선교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각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한 권씩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서를 학습하는 것은 강한 간증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봉사에 대한 소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의 소제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가? 어떻게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치는가? 몰몬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는가?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아닙니까? 더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들을 돕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는 유용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고 회원으로서 구도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선교사들과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실천하라는 강력한 권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개종의 과정을 경험하는 우리의 비회원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경전과 더불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공부합니다. 그들은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이들을 적용합니다. 특히 그들은 선교사업에 영의 인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선교사들이 학습하듯이 우리들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주의깊게 공부해야 하고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하는 선교사업을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와 교리는 와드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주님의 왕국 건설을 추구할 때 그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이 자료들을 자주 공부하면 그들은 회원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임 선교사들과 단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G. 스콧 장로는 모든 회원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의깊게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소개된 지 기간에 많은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한 선교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가장 훌륭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도서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경전 공부와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주의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선교사들 가정에 초대하여 여러분과 가족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원리와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가정의 밤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자주 사용하십시오. 청소년 자녀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가르치듯 가족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저희 집에서는 훌륭하게 토론을 가르치는 자녀들로 인해 놀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간단한 원리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토론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교사들은 규정된 학습 과정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요약되어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복음 교육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회원들이 구사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든 복음 학습과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경전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콧 장로님은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회장단에서 신권집행위원회에서 와드평의회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훈련 모임, 말씀, 영적인 말씀, 공과, 노변의 밤, 개인학습을 위한 자료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선교사 지침서가 하나님의 영감받은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 책을 더욱 주의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노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손 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나는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 곧 나를 믿으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모두를 모으리라.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수확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제이 태 장로님과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Mabuhay from the lovely and wonderful people of the Philippines.
아, 필리핀의 사랑스러운 회원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좀 더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는 참으로 흥미롭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인이 던진 그 질문입니다. 가인이 질문하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답은 엘마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적들을 설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또는 인간관계와 무관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는 계명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하려면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이 도움을 제공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필요한 봉사의 많은 부분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와드에서 찾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악마 워무드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충고는 오늘날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파멸시키려는 사람의 영혼에는 약간의 선의와 약간의 악의가 함께 있단다. 참 잘된 일은 그가 날마다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돌리고 선의는 멀리 있고 그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돌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악의는 정말 실제가 되고 선의는 대개 상상 속에 존재하게 된단다. 귀에 익은 이 찬송가의 가사는 완전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나, 우리 실수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집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깨어나 일해봅시다. 말로서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 없이 기쁘고 큰 의무의 축복일세. 다음은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일들이며 이 경험들은 단순한 봉사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결정의 시점마다 우리를 돕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들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모범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기억합니다. 선교 사업을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결정하기 위해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했었고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주고 도전하도록 격려했으며 저를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나가 있던 저의 누나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으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선한 남성과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장 보람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쉽게 프레드 삼촌이라고 부를 분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제가 6살이었을 때 프레드 삼촌은 악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이웃이었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작은 지부의 독신 회원들은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프레드 삼촌이 정신이 맑았을 때 이 독신 회원들이 그에게 친절을 보였고 우리 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공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이 몇 번 있은 후에 그들은 마침내 선교사 토론을 듣도록 프레드 삼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영예롭게 귀환했으며 학업을 계속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로운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신권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프레드 아저씨를 보면 그가 예전에 6살 난 소녀에게 악몽 같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기회에 대해 언제나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시는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구적인 영향을 미쳐온 가르침은 우리 집을 방문했던 어느 누구라도 돕고자 하는 저희 어머니의 열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음식과 옷 그리고 심지어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렸고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러한 광경이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남에게 줘버리는 걸까? 우리의 필요사항부터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수년 동안 이러한 질문으로 고민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마침내 어머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그런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을 고양시키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붙들어주며 또한 미소 짓게 하는 단순한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회원들에게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특성과 행동들을 열거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짤막한 권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글을 쓰기 5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물몽경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령을 소멸하겠느냐? 야곱과 바울의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영을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매혹적인 손짓은 우리의 관심을 협착하고 좁은 길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10대든 청년 성인이든 혹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영의 속삭임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즉 성신의 역할은 우리의 필멸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해의왕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영생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승영을 향한 여정이 길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겠지만 우리가 결코 홀로 여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 회개, 침례의 필요 조건들을 갖추는 모든 이에게 동반자이자 인도자이신 성신을 마련해 주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끝없이 앞으로 그리고 위로 뻗어나가는 경사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이해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사악하고도 파괴적인 저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신의 지속적이고 지혜로운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을 방해하고 무시하거나 소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삭임과 축복을 우리 삶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는 종종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합니다. 값진 진주에서 모세는 아담이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은 후에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지식으로 생각을 채우기 위해 성신을 초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즉 속사람을 가르치고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감지합니다. 우리는 광화되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과 열정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신을 받은 후에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 대가는 미리 결정되거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 의해 개인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불금, 즉 개인적인 노력을 아주 낮게 책정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고자 하는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높게 기여하고자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불금이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의 노력과 행동에 대한 더 큰 결심이며 참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헌신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참석이나 부름보다 스포츠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나는 한가한 날에 성전에 참석하는가? 쇼핑하러 가는가? 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를 하기보다는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는 않는가? 나는 매일같이 신문을 읽으면서 매일 경전을 읽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우리 각자가 현재 어떤 수준의 영적인 발전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자산입니다. 끊임없는 성신의 동반을 누리고 성신의 영향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영원한 것들에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데 드는 최초의 비용은 더 큰 영감을 받고 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를 열렬히 증가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우리가 다음으로 기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더 꾸준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우리의 노력이 커질 때 우리의 삶에서 성신의 능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손에 펜을 들고 새로운 통찰을 메모하고 영적인 느낌을 기록하면서 경전을 탐구합시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배운 것을 개인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할 것이며 새로운 이해가 교훈의 교훈을 더하듯 올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의 임재하심을 초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해야 할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구주의 부드럽고 포괄적인 약속이 교리와 상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순서를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구주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인도를 받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금식을 할 때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전에 참석할 때 우리는 영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신은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성전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한 자주 가서 깊게 경청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고 성전을 나서게 됩니다. 성신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영원한 안목을 갖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견딘다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불순종이나 태만을 통해 성령을 소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개인의 생활에서 성신의 거룩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증진시키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영을 구할 때 조용하지만 본질적인 성신의 역사를 통해 더욱 충만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벨러드 장로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다양한 상반된 경향들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사람들에게 이 후기 사업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놀라움을 보다 가까이 살펴보도록 권유할 때라도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대체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즉 신에 대한 우리 시각과 정경에 추가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시 원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신앙의 옹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저는 오늘 방금 언급한 두 가지 교리적 쟁점 중 첫 번째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신앙 개조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입니다. 우리는 신혜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신성한 세 분의 목적과 방법과 간증과 사명에서 일치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자비심과 사랑, 인내, 은혜, 용서, 그리고 구속과 같은 신의 속성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하고 영원한 특성에서 하나임을 믿지만 참되지 않기 때문에 경전에 결코 나오지도 않는 그분들이 한 개체로 결합된 세 분이라는 삼위일체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하퍼 성서 사전에는 4, 5세기경에 교회 대평의에 의해 정의된 삼위일체설의 공식 교리는 신약전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신에 관해 현대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헌신에 관한 비평이 아니라 오히려 신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기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큰 쟁점이 되던 하나님이 삼일체라는 주장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직자들, 철학자들 및 주요 고위 성직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은 이후 세 번의 주요 종교회의와 125년이 지난 후에 니케아 신조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후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으로 여러 번 개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신조의 진화와 개정,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다른 신조들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은 추상적이고 절대적이며 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며 동체이고 영원히 공존하며 인지를 초월하고 육신이나 신체기관이나 감정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한 신조들에 따르면 세 분 모두는 개체이지만 한 분입니다. 이는 종종 삼위일체설의 신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세 분의 독립체인 개체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성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비평가들에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혼란스러운 개념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4세기 수도사들이 아 슬프도다 그들이 내게서 나의 하나님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누구를 숭배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도다라고 부르짖은 것은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지를 초월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교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교리를 존중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 개조입니다. 그러나 신에 관한 4,5세기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대면하였던 초기의 성도들도 신에 대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이 경전에 자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구주의 위대한 중재기도, 요한의 손을 통해 받은 그분의 침례, 변형의 산에서의 경험, 스데반의 순교, 이 네 가지 예만 보아도 세 분의 개체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 예들과 기타 더 많은 예들을 볼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적대자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존경어린 순종심을 항상 갖고 계셨으며 이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즉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같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일치된 신의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다신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성한 분들의 속성에 관해서 예수께서 내려주신 위대한 계시의 일부입니다. 아마 이 점을 가장 잘 말씀한 분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기독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고대 선지자와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기초한 이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힘차게 묻는 바입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이 불쾌하다면 왜 삼위일체의 두 번째 분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성육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육신의 부활이 모든 기독교 사상의 중심교리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됩니까? 육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도 않는 것이라면 왜 인류의 구속주께서 사망의 권세와 무덤으로부터 그분의 육신을 구속하시고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다시는 그분의 육신이 영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까?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면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둘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사상에 관해 궁금해하셨던 분들 중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시고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 아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고 생애 동안 수많은 제자들은 물론 적들도 목격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신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 또한 필멸의 상태에 계셨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은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아담부터 세상의 끝까지 있을 모든 슬픔과 질병, 모든 마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무덤을, 영적으로는 지옥을 이기셨으며 인간 가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께 올라가신 후에 그분께서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영원한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덧붙이자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하시면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이상 오셨다는 것입니다. 1820년 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바로 그 교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14살 소년이 기도하기 위해 나무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드린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로운 육신을 가진 개별 인격체로서 이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약 전서의 복음으로 돌아가며 아담의 때로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다른 예언적 진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증언이 참되며 하늘은 똑같은 확신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의 성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서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솔트레이크 시티 시각으로 오늘 저녁 6시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대회가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태버네클 합창단 방송은 솔트레이크 시티 시각으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은 그 후에 곧 이어서 있겠습니다. 이 오후 모임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해 주신 청년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리차드 G. 힌클리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새로 부름 받으신 장로님들에게 대해서 지지를 표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의 봉사의 모범과 동정심이 크나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관해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몰몬경을 비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몬경이나 다른 거룩한 경전을 무시하는 일이 제게 큰 걱정을 안겨줍니다. 그런 걱정에 관해 말씀드리며 제 말씀의 제목을 경전상의 증거로 정해봤습니다. 경전상이라는 용어를 성경 및 회복의 경전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회복의 경전에는 교리와 성향 및 값진 진주도 포함됩니다. 사전에는 증거라는 명사가 사실 또는 사건을 증명하는 근거, 즉 증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성한 교리가 하나 이상의 경전상에 나오는 증거로서 확인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언해 줍니다. 성경과 몰몬경, 이 두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온 인류를 위해 속죄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두 경전은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가르쳐줍니다. 경전상의 증거는 진실함을 서로 확증해줍니다. 한 선지자가 오래전에 몰몬경이 너희로 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성경을 믿으면 너희는 몰몬경도 믿을 것이오라고 기록했을 때 이런 개념은 이미 설명됐습니다. 각 경전은 서로를 참조합니다. 각 경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몰몬경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에 관한 경전은 성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닐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및 행복의 계획에 관한 영원한 본질을 성립해줍니다. 몰몬경은 11조, 성전, 안식일, 신권과 같은 성경상의 교리들을 회복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 천사는 몰몬경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시대에 전해진 성경상의 기록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처음에 그것들을 기록했을 때만큼 완전하지 않다고 밝혀줬습니다. 그 천사는 몰몬경이 성경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한 예언은 추가되는 경전의 개념에 반대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하였음과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두 민족의 증거 또한 함께하리라.
shall run together also.
The scriptural sto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상의 이야기는 두 반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동반구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거룩한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서반구에서 니파이는 전세의 메시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니파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둘째 증거, 즉 몰몬경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가벼이 다루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너희가 회개하고 몰몬경과 내가 준 이전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까지 너희들은 정죄 아래 머물러 있으리니 주님께서는 다른 회복의 경전을 주셨고 그 말씀들 또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경전상의 증거들을 통해 거짓 교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경전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들이 재확인될 뿐만 아니라 분명해질 것입니다. 회복의 경전이 어떻게 성경을 명확하게 해줍니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구약 전서에서만 먼저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땅에서 나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티끌에서 짓거리리라는 표현보다 몰몬경을 더 잘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약 전서에서 몰몬경을 예고했던 선지자는 이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날 지상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 즉 유다의 막대기와 몰몬경,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약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몰몬경은 또한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상의 증거로 존재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아기의 기적적인 탄생, 산상수훈, 구주의 엄청난 고난 등이 그 이해에 포함됩니다. 부활의 교리는 성경보다 몰몬경에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리는 주님의 회복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다른 경전상의 증거에 의해 명백해집니다. 그는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믿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귀하고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후의 영광의 세 등급에 관해 언급하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후의 영광에 대한 그런 관찰은 다른 경전상의 증거에 의해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해의 영광의 설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그리고 달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달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그리고 별들의 영광이 하나인 것 같이 별의 영광의 세계에 속한 영광은 하나니라. 이런 왕국들 중 가장 높은 곳인 해의 영광은 그 왕국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 성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왕국, 곧 달의 왕국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을 상속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이들 영광의 세 등급은 사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불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멸이라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속죄라는 이 중요한 낱말은 흠정역 신약전서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39번이나 나타납니다. 신약전서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미리 보았는데 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한 특정한 천사가 몰몬경에 대한 책임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로나의 천사입니다. 이상의 예들은 회복의 경전들에 의해 분명해진 성경상의 많은 교리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의 침례에 대한 바울의 지식에 관한 한정된 기사가 신약전서에 있습니다. 그 신성한 교리는 오직 회복의 경전들에서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의 경전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과 나눕니다. 몰몬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친히 행하신 성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이런 영원한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의 오매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구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구속을 가져다 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느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그런 선언에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와서 마침내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팔 속에 영화롭게 안기기를 바라십니다. 경전상의 증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이 보이는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 변혁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이 이 후일에 회복됐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이 시대의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holy and eternal Father, who art in
heaven.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We thank thee for the proceedings of this meeting.
이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에 감사드리며 이 오후에 저희가 말로써 가르침 받은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고 또 들은 것들을 저희 삶에 적용하고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며 저희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위대한 교리와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고 당신이 주시는 축복에 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77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초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력 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스프링벨 유타에 계신 청녀분들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